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은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지난주에 사실은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을 많이 나누진 않았죠.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그것을 볼 수 있으려면은 세상의 나라가 어떠한지, 이 세상의 어떠한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고 또 이 세상이 나라가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을 때 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세상이라는 시스템 가운데 저희가 태어났고 거기서 교육받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살아왔던 그 세상이기 때문에 사실 분리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도 세상이라는 나라랑 혼합되어서 아니면 뭐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아담이 타락한 그 시작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어떠한 이 가장 큰 인류의 가장 큰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자원의 한계가 생겼다는 거예요.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아담을 대리자로 세워놓고선 그 아담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들을 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제공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리자로서 이 땅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이 살아가게끔 하셨는데 근데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모든 이 공급이 끊어지는 거죠. 아담이 선택했던 건 무엇이냐? 사단이 꼬인 것처럼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말을 듣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모든 이 흐름들이 인간들 안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모든 원리들을 보면은 다 정확하게 그 원리 가운데서 지금도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구고 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만큼 뭔가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인간 뭐 어떠한 뭐든지 우리가 노력하면 만들 수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교육을 받아왔고 살아왔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사실 살아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살아보니까는 노력한다고 되는 일들이 뭐 그러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런 한계 가운데 제한들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제약이 덜한 이 상황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이런 어떤 더 많은 제약들, 더 많은 한계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발전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간이 가진 어떠한 가능성,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으로는 어떤 인간이나 그 분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다 똑같아요. 모든 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자로부터 그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된 인간은 이제 스스로 그 내재된 어떠한 자원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생존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인간의 모든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를 다니든 공부를 하든 그래서 아담의 타락이 인간을 거기에다 갖다 놓고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누구를 얘기했느냐? 가인을 얘기했었죠. 가인이 그래서 스스로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의 생존을 보장하려고 했었어요. 농사를 짓는 이상 나는 항상 늘 먹을 게 풍성했고 농사를 짓는 이상 나는 항상 뭐 이렇게 굶주리거나 그럴 걱정 안 했어요. 나의 생존, 나의 생명을 내가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가인에게는 그러한 어떠한 이 자신감이 있었던 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왜냐?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드려졌던 제사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내 풍성함을 가지고서는 똑같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실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유리방황하게 되었고 유리방황하던 가인이 이제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은 내게 돌아와라. 유리방황하며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징계는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였지만은 가인은 그거를 결국에는 거부할 수밖에 없었죠.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는 이름을 따서 성을 만들죠. 성을 만들고 그 성 안에 거하는 것이죠. 성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죽음의 두려움, 생존의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그 힘들이 성을 만들게 됐고, 그리고 가인 이후에 이 가인의 자손들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라멕의 자손들이 이제 문명이라는 것들을 발달을 시키는 모습들이 나오죠. 왜 자연스러운 문명의 발달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그 삶을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유익하게 살아가다 보니까는 문명이 발달되는 거. 뭐 그게 좋은 측면으로 문명이 발달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나쁜 측면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 인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이제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문명이 발달되면서 하나님 없이 그럼 하나님 없이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은 일단 하나님 없이 살면은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보장받지 못해요. 영원한 결국에는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없이 문명이 발달되지만은 동시에 사망의 통치가 계속 또 한 면에서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 양면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건 이 남에게 자녀들을 통해서 이 문명이 발달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용사라 하나님과 맞서 대적할 만한 어떠한 큰 힘을 가졌던 큰 용기를 가졌던 사람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왜 그러냐 가인이 성을 만들고 그렇게 이제 농사를 짓고 이제 가축업을 하고 뭐 도구를 만들고 이러면서 문명이 발달되면서 성들이 많아졌는데 니므롯이라는 어떠한 이 우리 표현들 하면 이제 영웅 호걸이죠. 그 시대를 아우를 수 있는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은 하나의 성을 짓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성들을 점령해서 그 지역을 하나의 나라로 제국의 시초가 되는 어떤 그러한 움직임을 만들었던 게 이 니므롯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구들을 사용해서 무기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박국에 얘기한 것처럼 악인의 표상처럼 강포를 행하고 더 빠르게 더 많은 것들을 이 자기가 착취하고 이러면서 이 제국을 만들면서 이 힘을 얻으니까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욕구들이 무엇이었냐? 명예욕과 쾌락욕과 안정욕과 인간의 다섯 가지 욕구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욕구들을 가지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에서 특별히 이 제국을 만들어 놓으니까는 특별히 이 제국의 어떤 시초로서 제국을 만들어 놓으니까는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대항할 어떠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근방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는 누구와 경쟁을 하냐면은 하나님과 경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바벨성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노아의 홍수 때 모든 것이 쓸려갔지만은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 해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탑을 쌓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높일 것이다. 인간이 참 신기한 게 그렇게 모든 풍성한 가운데 있으면은 자꾸 자기의 명예욕이 하나님보다 더 높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태양신이라고 부르고 그 자기 부인이 달의 신이라고 부르고 아들을 바알이라고 부르면서 이 모든 이 이방의 어떤 우상들의 시초가 되는 이런 역사들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하박국에서 봤던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라멕과 니므롯이 다섯 가지 욕구들의 모든 역사의 움직임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 욕구들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인간으로 지금까지도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어떤 모습은 무엇이냐?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중심, 한 중심에서 뭔가 성공을 하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자가 되면 뭐예요? 이 땅에서 높은 자이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린 자이고 이 땅에서 권위 있는 자이고 명예 있는 자이고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뭘 얘기할 수 있어요? 다분히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어떠한 이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아 오는 것을 가지고 그 부를 축적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왜 어렵냐? 자기 것들을 포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그런 것이죠.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 무한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았으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남은 자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절름발이 저는 자들 그리고 대세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아마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했었고요. 이 세상의 나라는 무엇이냐? 자,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타락해서 계속 인간은 이 타락으로 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이제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인간들을 그냥 방치하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끝내버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좀 볼 텐데요. 이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이거는 언약의 역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때 또 특별히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로서 세우기까지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와 맺은 약속의 특징인 거죠. 다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스스로 인간이 스스로 뭔가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어떠한 동행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너가 스스로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다시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생명을 공급해주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지켜주고 내가 보호해주는 그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와 이 언약을 맺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언약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공급자로서 원래 하나님이 인류에게 가졌던 모습으로서의 이 시작 회복을 다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사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해야 될 어떠한 의무도 가지지 않으셨어요. 왜냐?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담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먹고 살 모든 것들을 내가 농사짓고 내가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간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야 될 하나님이 그들의 뭐 어떤 것을 공급해야 될 의무는 사실 하나님께는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스스로 생명을 창출하고자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실상 그 결론은 뭐였냐면은 실상 그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순종하였기 때문에 사단의 질서 가운데 그들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갔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란 이제 이러한 그림 가운데 이러한 인류의 어떠한 모든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이 흐름을 뒤집어 역전을 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어떠한 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거죠. 다 인류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대세의 흐름들이 만들어졌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은 누구예요? 아브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인류를 다 하나님이 계획했던 대로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모든 대세의 흐름들을 역전시키고 반전시켜야 될 어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놓으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만드시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만드셨지만은 그 이 구약의 시대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 사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 근데 사실 선민 사상이라는 게 그들이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찮은 존재들이고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고 자 내가 이제 너희들의 왕의 노릇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모든 생명을 공급하고 너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너희를 이끌어갈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어떻게 그걸 만드시는 거냐?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관계가 성립이 되고 언약이 맺어지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을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모든 세상의 나라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왕이 세워지고 니므롯 같은 이런 절대 권력자가 세워지고 그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계속 고난과 고통과 노역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흐름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봤을 때 아,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아,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로 살고 싶다.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아서 그러한 모든 나라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것을 실패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 세상보다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보다는 하나님과 가까워요.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만은 여전히 세상이 계속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듯이 이스라엘도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모든 계획들을 실패하고 만다는 게 이스라엘의 그 결말인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보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세상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끊임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내가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이 인간들을 다시 내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늘 관심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고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고 이 모든 선지자들을 보낸 것이고 그래서 그 끝에는 뭐예요? 결국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자기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그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남은 자의 사역을 하죠.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좀 놀라는 건 뭐냐면은 자꾸 우리와 세상 사람들을 굉장히 다른 종류의 사람인 것처럼 분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뭐 저희가 남은 자이고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래서 저 얘네들의 표현은 세상 사람들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슨 차이가 있냐? 먼저 구원을 받은 맏형일 뿐이고 이스라엘은 맏형일 뿐이고 이방은 그 맏형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동생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세상을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제 그 복음이 이미 다 전파되었고 하나님은 모든 복음을 다 전파되었고 이제는 이 정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자들이 정말 소수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만은 우리 아픔이지만은 우리가 여전히 이 살아가면서 계속 소망을 둬야 될 건 뭐냐면은 마치 다른 세상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의 가졌던 인간이 가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하기를 원하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보면서 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가지고 가야 될 어떤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치 탕자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탕자의 이야기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공급을 풍성함을 버리고 떠난 그 아들, 자기의 분깃을 챙겨서 나는 이 분깃을 가지고 내 분깃을 챙겨서 나아가면은 나는 잘 살 수 있어. 세상 가운데 내가 행복하게 즐겁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라고 나갔던 탕자처럼 인류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 탕자는 그 모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전히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심판받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날까지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또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언약적인 관계들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나타내는 표현들을 보면은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다. 뭐요? 아버지의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풍성함들, 이러한 것들을 상속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는 양떼이다. 양떼라는 건 뭐예요? 양들이라는 건 우둔하여서 보지 못해서 잘 이 앞가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자가 그들이 어디에 가서 풀을 먹어야 될지 어디로 가면 위험할지 모든 것을 알고 그들을 이끌어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또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어떤 관계예요? 네? 신랑과 신부 어떤 관계예요? 막 여러 가지. 원래 이게 되게 간단한 신랑과 신부 간단한데 여러분들을 보니까는 신랑과 신부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막 통변이 돼가지고 신랑과 신부는 뭐예요? 신랑이 저 목사님이 얘기하시듯이 신랑은 뭐예요? 신부를 책임지는 거예요. 신부를 책임지는 것이 신랑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신부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를 책임지고 사랑하는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교회가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그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것이죠. 또 그분은 농부이시고 우리는 포도원이다. 우리에게 모든 양분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또 포도나무와 가지다. 이런 모든 표현들 그분이 열매를 맺기 가지에 그분께 접붙임 바 된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공급하시면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접붙임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은 농사 짓는 건 잘 모르지만은 접붙임을 해서 그 가지를 가지를 줄기에다가 붙임을 하면은 거기에서 원래는 뭐 그 같은 종의 같은 어떤 열매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양분을 빨아들임으로써 거기에서는 이제 원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맞죠? 맞나요? 그게 접붙임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돌 감람나무를 창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면은 거기에 창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어지는 네. 그게 반대라면서요? 네. 반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어쨌건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면은 거기에서 그 양분을 빨아들이면서 그분의 어떠한 이 형상을 닮아간 열매들이 맺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든 이 그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냐면은 그분이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무한한 공급자로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책임이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게 이러한 모든 그림이 가진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아버지의 무한한 부유함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됨 집만 나가지 않으면 탕자는 뭐예요? 집만 나가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첫째 아들이 불평을 하잖아요. 아니 나는 평생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저렇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나한테는 한 번도 잔치를 베풀어주지 않았느냐 했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예? 예, 이미 내 모든 것들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그게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의 특권이 뭐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자가 바로 아들의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원래 성경적인 흐름들이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세상이 계속 발달되면서 이제 뭐예요? 아버지와 상관없는 삶을 자꾸 자녀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건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고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고 아버지 밑에서 그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아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보고 배우면서 아버지의 이 걸음들을 따라가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세상은 뭐예요? 네. 네가 원하는 걸 해라. 뭐 세상에 나가서 뭐 중요한 게 이 세상이 모든 것이고 이 세상이 마치 이 화려한 세상의 화려함이 마치 모든 것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들이 그렇죠.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교육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사들 뭐 변호사들 다 자녀 애들의 꿈은 변호사 의사 대통령 다 근데 그래서 또 옛날 얘기더라고요. 요즘에는 뭔지 아세요? 애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인터넷? 연예인. 맞아. 연예인도 있는데 연예인보다 요즘 더 하고 싶어하는 거는 유튜브 하는 사람들. 유튜버. 네. 유튜브 하는 사람들 되게 하고 싶어하더라고요. 쉽게 돈 버는 네, 뭔가 그런 것들. 자, 어쨌건 이제 본론적으로 좀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그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보면은 특징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제 그 나라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신다. 이런 표현들을 예수님 많이 쓴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2장 32절에도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뭐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도 약간 이제 그런 가사들이 나왔는데 어떠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아까 그 찬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한 표현들이 종종 교회에서 쓰는 거죠. 뭐 특별히 이제 또 이제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면은 자 우리가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러한 표현들을 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됐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 됐든 아니면 뭐 그 나라가 임하든 뭐 그 나라를 우리가 뭐 확장하든 그 뭐 무슨 큰 차이가 있느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 그 나라가 뭐 어떤 나라냐, 뭐 이게 중요하지. 그 나라가 오냐 가냐 뭐 이게 중요하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한다 이러한 표현들을 전혀 쓰지 않으세요. 의도적으로 예.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 봤을 때 의도적이라고 할 만큼 예수님은 그런 표현들을 절대 쓰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할 때 그런 표현들을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가진 그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들을 예수님이 쓰시는데 그 표현들이 어떤 표현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초월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초월하는 나라다. 그건 뭐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그 나라를 끌어당기는 것도 그 나라를 들어가는 것도 그 나라를 확장하는 것도 인간이 가진 어떠함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초월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는 우주 밖에 계신 하나님, 이 모든 인간이 가진 한계와 이 모든 인간이 가진 어떤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는 우주라는 것을 초월하시는 그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고 그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라는 것도 어떤 표현이에요? 주신다라는 것도 그 안에는 어떠한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은 상속받는다라는 뜻이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길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 그 말씀을 하나님이 표현하신다. 이러한 모든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표현들이지만 이 표현들 가운데는 예수님은 이러한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들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탕자가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이제 돼지와 같이 돼지를 치면서 겨우 생존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 가운데 이제 가뭄이 찾아오니까는 먹을 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돼지와 함께 돼지 먹이 가운데서 먹이를 찾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엽 열매마저도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돼지랑 함께 먹다가 이제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살지? 이 순간이 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이 순간이 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으로 살지 않다 보면 이런 순간이 와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 뭘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 아버지를 생각했다.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종들도 이렇게 살진 않는데 내가 그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가서 종으로 살게끔 아버지께 빌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상속시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의 더러웠던 의복을 벗기고 아들의 의복을 입히고 그 손에 그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건 뭐예요? 아들로서의 권위,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준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통치하는 그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그 나라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상속받는 그림이 함께 그 가운데 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손팔 때 하나님의 그 초월성, 우주 밖에서 오는 그 초월성. 근데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건 뭐예요? 그분이 주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나라가 임해야 된다.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 멀리 떠나버렸지만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다시 그 인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길 원하시고 그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표현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 인간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룬다, 이러한 표현들에는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초월성, 인간의 어떤 것과 상관없는 그 나라의 초월성과 인간의 힘으로 그걸 만들어갈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배제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또 그 구원이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이냐? 초월성과 은혜예요. 예전에도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은 구원이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초월성과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거는 꼭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흐름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와 시간이 별로 없는데 할 거는 좀 많네요. 자, 어쨌건 그 초월성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밖에서 그 모든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 밖에서 그분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이지 똑같은 제한적인 상황과 환경 안에서는 사실 그분의 어떠한 제한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똑같은 인간들은 거기에서 스스로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것들이에요. 서로를 도와서 뭔가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은혜. 은혜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분이 초월하는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분이 힘이 강하고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지만 그분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어떻게 돼요?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고등 종교들, 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고등 종교들의 모습을 비교를 해보면은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이 확연하게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일단 이제 그 힌두교, 불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범신론이라고 불러요. 범신론이라는 그 정의를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자면은 범신론이라는 것은 세계 밖에 별개하는 존재의 인격신이 아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초월신이 아닌 거예요. 우주 밖에 어떠한 존재하는 인격신이 아닌 우주, 세계, 자연 모든 것과 자연의 법칙을 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신의 어떠함들이 깃들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범신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범신론의 특징은 무엇이냐? 신의 초월성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 내재하는 인간의 어떠함들, 이 세계의 어떠함들 이것들을 초월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게 범신론이에요. 그 신은 이 안에 함께 공존하고 그 자체가 신인 것이지 뭔가 이걸 초월하는 다른 누군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 합일신이다, 모든 게 다 하나로 합해져는 어떤 신이다라는 것을 맞는가요? 불교에 좀 깊이가 있으신 분 계시나요? 자, 그래서 범신론의 그래서 특징은 뭐냐? 신의 초월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삼라만상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신의 어떠함들이다. 신의 표현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어떤 측면에서 환상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신의 드러남들이라는 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건 이 신의 다양한 형상의 모습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든 추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뭐 진리가 됐든 거짓이 됐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분리가 없어요. 다 선한 것도 그 신의 형상 중에 하나인 것이고 악한 것도 신의 형상 중에 하나인 것이고 진리도 신의 형상 중에 하나인 것이고 미도 추함도 다 신의 형상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무도 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사람도 뭐 소도 돼지도 다 신의 어떠한 한 형상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범신론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 범신론은 그렇다면은 그럼 그들의 구원론은 뭐예요? 이 신이 그들이 믿는 신은 이런 것이죠. 이 모든 자연의 모든 돌아가는 이들이 이 자체의 어떠한 우주의 어떠함이 신과 하나인 신인 것인데 이들의 구원론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력 구원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떠함의 노력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 범신론에 가지고 있는 구원론의 모습인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이 나도 하나 신의 어떠한 부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줄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구원의 문제조차도 이제 자기의 힘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보다 더 큰 신이 없기 때문에 이걸 초월할 수 있는 우리의 한계와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어떤 신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불교에서 또 이 신도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중요한 거는 깨달음이 중요해요. 그런 지혜 깨달았다. 깨달음을 통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신과 하나가 된다. 모든 자연의 법칙과 이 모든 이 세계의 원리와 우주의 원리와 우주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 신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내 안에 모든 이 제한된 가능성들을 뭐 이렇게 뭐 풀어놓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거는 그들은 이 일단은 중요한 건 선행을 베푸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하고 또 이 자기를 단련하는 것. 이 참선과 요가와 이런 단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이 우주의 신과 하나가 된다, 일치가 된다. 이러한 것들이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자 여기에서 범신론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 있어요. 자,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만약에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였다면은 그런 존재였다면 구원이 어떤 필요할 정말 이 구원을 우리를 구원해 구원을 해야 될 어떠한 상황 가운데 1차적으로 들어가지도 않았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상황이 뭐요? 이거는 뭐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황은 자원의 한계, 어떠한 이 시간의 한계, 어떠한 이 그러한 한계들을 결핍 그렇기 때문에 결핍과 고난이 인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죽음 아래 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인간이 가진 구원에 필요한 어떠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다 똑같아요. 이런 자원의 한계와 시간의 한계와 어떠한 이러한 모든 이 지혜의 한계, 뭐 어떤 이 위치의 한계, 시간의 한계를 통해서 결국에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죽음 아래 죽음의 통치, 사망의 통치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결국에는 뭘로 인해서 만들어진 문제냐 한계와 제한됨으로써 발생된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제한되고 한계된 인간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한돼 자 보세요. 내가 이 한 인간이 이 모든 제한된 한계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제한된 한계의 상황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고통받는 이 제한된 이 그러면 나는 이 상황과 이 모든 조건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죽음의 시간의 제약들, 죽음의 제약들 이런 것들을 질병의 제약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냐? 내가 어떤 걸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들을 구원을 이뤄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모순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범신론의 구원은 사실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범신론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말하고 있는 구원론은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또 한 가지의 흐름의 세상의 종교는 어떤 종교가 있냐면은. 이신론이 있어요. 이신론. 이신론은 디이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디이즘이라는 것은 그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초월하는 신을 믿어요. 뭔가 우주 밖에 있는 초월하는 신이 있다라는 걸 믿는데 디이즘이나 이신론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 신이 모든 걸 초월하고 뭐 세상마저도 그가 이 우주 밖에 있는 신이 창조하였지만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들은 개입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이신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초월성은 있지만은 내재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내재성을 부인하는 특별히 이슬람을 우리가 좀 이야기할 때 알라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이슬람도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다. 알라는 전능하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알라는 전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슬람이 많은 지역들, 뭐 아프리카도 그렇고 아프리카가 보통 또 이슬람 많은 지역들이 가면은. 뭐 택시나 뭐 이렇게 버스나 이런 데 보면은 알라는 뭐 전능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붙여놔요. 왜냐하면은 이슬람이 믿는 그 신은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틀려요. 그들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들이 여전히 성경을 우리도 인정한다. 구약 근데 이것들은 다 타락했다. 구약도 타락했고 신약도 타락했고 그런데 오직 그 코란, 그 모하메드가 선지자로서 받은 그 코란만 타락하지 않고 그 유일한 보존의 가치가 있는 어떠한 진리라고 그들이 받아들인 것들이 있는데 그들은 알라는 전능하다 위대하다 그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이런 것들을 통치하고 그리고 또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이런 것들의 계속 초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그분이 그 알라는 어떤 존재가 돼버렸냐면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타락한 인간 가운데는 올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의 모든 타락성과 인간의 모든 이러한 결핍과 이 가운데 초월하는 신은 오질 않아요. 올 수가 없어요. 왜 그는 이 모든 그것들부터 거룩하고 구별되었고 그거 그 인간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초월하는 신이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슬람은 이 승명론을 믿어요. 결국 이 이슬람 알라가 창조한 그 창조의 흐름대로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알라의 뜻대로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말끝마다 많이 표현을 해요. 알라의 뜻대로 뭐가 됐든 알라의 뜻대로.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요? 초월하는 신은 존재하지만은 그 신이 존재하는 거는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그 우리의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그 신이 와서 우리를 구원을 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의 신은 그 알라는 그렇지 않아요. 초월하지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알라의 뜻대로 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이 이슬론자들에게 있어서 결국에 이들에게 구원론도 무엇이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결국에 그 초월하는 누군가가 그들을 구원하게 오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도 꼭 이 생과 사 또 이 뭐 천국과 지옥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나의 어떠한 문제도 그거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숙명론으로서 받아들일지 뭔가를 할지 어쨌건 인간이 어떠함을 가지고 풀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흐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에서 구원의 이 큰 맥락을 보자면은 결국엔 굉장히 간단해요. 선악, 그가 인생 가운데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악하게 살았느냐, 선악의 경중에 따라서 마지막 날에 이 알라의 심판을 받고 천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옥으로 가거나 이 저울을 재본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선을 행했냐,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냐. 자,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슬람이 이 구원론을 이야기하자면은 그들이 다섯 가지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알라의 유일성과 무함마드가 예언자임을 믿는 거, 믿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루에 다섯 번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루에 다섯 번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같이 하루에 세 시간씩 예배 다섯 번 드리면 잠자고 예배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뭐 대단하게 대단해요. 어디 가나 메카를 향해서 제가 예전에 이제 홈플러스를 갔는데 이슬람 사람인가 봐요. 거기서 직장인인데 나와 갖고 주차장에서 메카를 향해서 절하면서 세 번 절을 하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예배의 축약의 모습으로 간주하는 게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슬람 역으로 9월 달인 라마단이 있는데 그 한 달 동안 그 단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먹으면 안 돼요. 대신 밤에 마음껏 먹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순 수입 2.5%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으로 내는 이것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평생 한 번은 메카를 가야 되는 성지를 순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 이 중에 다섯 가지 중에 네 가지는 다 행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다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만들고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상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이해를 한다면은 구원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초월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문제가 됐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문제가 됐든 생명의 영혼의 문제가 됐든 무엇이 문제가 됐든 초월하는 그분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첫 번째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네. 그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이 아무시면 안 돼요. 그분이 그냥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야죠. 우리의 문제 가운데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셔야지만 그분이 구원의 구원자로서 자격이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뭐라고 그래요? 그분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 아픔, 문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연약한 가운데 그분은 끊임없이 다가오세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모습은 뭐예요?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어떠한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냐? 복음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 초월하는 그분은 이 전능하시고 무한하시며 그분은 영원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문제라도 그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분이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시고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느냐? 그러나 초월하는 그 하나님, 초월성에서 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은혜. 은혜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분이 온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뭐 또 반면적으로 무엇을 볼 수 있냐 있어야 되냐면은 인본주의라는 것. 인간이 노력해서 뭔가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가서 이룰 수 있다라는 인본주의라는 어떠한 그러한 사상은 반대로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어떠한 모습인 거예요. 자, 우리가 노력하면 뭔가 만들 수 있어. 우리가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어. 우리가 노력하면 뭔가를 해결할 수 있어.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다 그분의 초월성과 은혜를 부인하는 어떠한 모습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복음과 전면적으로 대립되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본적인 구원론은 인본주의적인 구원론은 인간의 어떠함의 구원론은 뭐 그게 범신론이 됐든 이신론이 됐든 그게 결국엔 뭐예요? 인간이 어떤 이 깨달아 알다 이라는 것이 이 영어적인 표현이 굉장히 잘 표현됐는데 enlightenment라고 그러거든요. enlightenment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light 빛이잖아요. 빛이 번쩍이다라는 거예요. 그 깨달아 뭔가를 그렇게 깨달음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어떤 이 뭐라 그러죠? 이 선행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신비적인 어떤 체험들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만드는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의 모습은 결국 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모습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은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인간이 깨달아서 알고 계속해서 선행을 하고 발달하고 이 문명이 발달하고 성장하면은 좋아질 거야.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인간들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학의 문명의 발달도 보면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문명이 발달이 되면서 가장 인간의 문명이 발달이 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졌던 시간이 이제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의 시간을 통해서 이 뭐 증기를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이전에 사용할 수 없었던 기계들이 드러나고 이 농업에도 이런 혁명들이 일어나면서 이러면서 많은 것들이 발달되고 많은 것들이 풍성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 지금은 뭐 말할 수 없지만 이런 교통수단들이 발달이 되면서 이전에는 막 갈 수 없었던 평생을 가보지도 못했던 것들을 지금은 몇 시간 만에 그런 곳을 가고 그리고 평생 뭐 이제 편지를 써서 몇 달 만에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는 전화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통화할 수 있고 얼굴을 보면서도 통화할 수 있고 뭐 이러한 문명들이 계속 발달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들 안에는 야, 이렇게 계속 발달되고 우주에도 미사일을 보내고 발사체를 보내고 이렇게 발달되면은 인간이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우리가 다른 행성으로 가서 살면 되지 않을까? 뭔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실은 뭐냐면은 인본주의적으로 문명이 발달하고 많은 과학의 기술과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삶의 어떠한 부분만 확장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 사망도 함께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산업혁명으로 통해서 발달이 됐죠. 문명이 발달이 되고 많이 풍요로워졌어요. 풍요로워지면서 반대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점점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가면서 인간성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들이 그랬어요. 이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과학이 고도로 발달됐어요. 그때 막 과학이 막 고도로 발달되면서 막 여러 가지 기계들 막 이런 증기 기관차도 나오고 증기 배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문명들이 발달되면서 야 우리 정말 이렇게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뭐가 일어났냐면은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이러한 발달된 무기들을 가지고 발달된 과학의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한없이 죽이는 사건들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인류 가운데는 허무주의가 확 맴도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구나. 기술이 발달된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구나. 허무주의가 인류 가운데는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혁명과 농업혁명이 발달해서 많은 것들이 풍성해지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인류의 많은 부분들은 또 죽어지는 부분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대 뭐 인터넷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전화, 핸드폰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장소와 시간의 어떤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옛날에 뭐 버스 타면은 서울까지 몇 시간 걸려요? 예? 5시간. 지금은 KTX 타면은 1시간 반, 뭐 2시간, 뭐 2시간 정도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문명이 발달되면은 더 짧아지겠죠. 뭐 30분 안에도 서울을 갈 수 있고, 뭐 비행기를 타도 미국을 간다 해도 뭐 한 3, 4시간이면 갈 수 있고, 이런 시간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문명이 발달되면서 이러한 어떤 이 장소의 제약들, 시간의 제약들로부터 우리가 탈피되는구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러한 첨단의 통신 장비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돼요? 계속 속박받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계속 감시받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핸드폰이 없을 때보다 인간은 더 피곤해지고, 더 여유가 없어지고, 더 이런 각박해지는 시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인본주의가 아무리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아무리 뭐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애쓴다 해도 결국은 구원은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늘 그들의 모든 발전과 문명의 어떤 혜택의 그 배후에는 사망의 그림자가 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으로 뭐예요? 아무리 내가 풍요로워지고 이 자원의 한계 안에서 내가 아무리 부유하고 풍요로워지고 많은 것들을 누린다면은 동시에 뭐예요? 누군가는 궁핍하고 헐벗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가진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축적하려고 그래요. 한계가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없는 사람들은 계속 뺏기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계속 없는 거예요. 이게 자원의 한계를 가진 인간들의 모습인 것이고, 또 그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잘 사는 사람 상위 1% 뭐 이런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은 예,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들이 가진 이 99%의 모든 부를 나누지 않고 그들이 축적해냈기 때문에 인류의 99%의 사람들은 고통받고 살 수밖에 없는 게 한계, 자원의 한계를 가진 인간의 구원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인간의 노력, 어떠한 열심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구원은 어떠한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내가 가진 어떤 율법으로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파들이 있었지만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열심당원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은,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지금 로마의 제국의 통치 가운데서 핍박받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압제자 로마 사람들과 그 결탁한 그 집권자들, 우리로 이야기하자면은 일본 앞잡이들이죠. 예. 그런 로마의 세력들과 결탁한 그런 집권자들, 이러한 자들을 우리가 무력 투쟁을 통해서 자유를 이뤄내자, 해방을 이뤄내자, 자유와 정의와 평화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어떠함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투쟁으로 이루어보자 라고 했던 게 열심당원들이었어요. 그 우리나라 독립투사들도 좀 비슷하네요. 어쨌건 이게 열심 당원이 그 당시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이렇게 사느니 우리가 정말 열심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 뭐라 그러죠? 이 후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투쟁으로, 인간의 열심히 이것을 싸워서 빼앗아 오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이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든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조금도 쓰시지 않으셨어요. 전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예수님은 이러한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어떠한 움직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그것을 대립하는 거였고, 전면적으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였고, 그것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 전쟁을 선포하는 그러한 측면의 모습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결국엔 뭐예요? 이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려는 모습들이 그런 측면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열심 당원들이 열심히 해서, 목적 자체는 좋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끌어당기자, 우리가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나라에 가자, 구원을 받자, 하나님의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자, 이러한 모든 흐름들이 결국에는 이 근원적으로 가면은 뭐예요? 근원적으로 가자면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스스로 나를 구원해 보겠다라는 그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왔던 것들이 이제 열심당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그 흐름들이 지금도 많은 교회들 안에서는 이런 흐름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해. 열심히 봉사해. 열심히 헌금해. 열심히 기도 생활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면 돼라고 이 많은 교회들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이 교회 안에서의 그런 율법 자기 열심 가운데서는 스스로 뭔가를 구원을 이루어내려는 그 힘들 그 움직임의 이 배후에는 초월하심과 그 하나님의 내재하심과 은혜가 거기에는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것이 내 어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분의 초월성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가오심을 받아들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모습이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과 그 완성은 절대적으로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부터 오는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은 그 지극히 높이 계시고 초월하시는 그분, 모든 만물을 초월하시는 그분이 가장 이 낮은 인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극히 높이 계시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보면 바라볼 수도 없는, 쳐다볼 수도 없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에 그 인간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그 자리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초월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인데 그분은 거기에만 계시지 않아요. 또 그분은 누구와 함께 있어요? 가난하고 이 통회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들 가운데, 낮은 심령들 가운데, 겸손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분은 초월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통회하는 심령들과 그들의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생을 바벨론으로 이 세상으로 살아왔던 우리에게 자 하나님 그러면은 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말고는 사실 이 세상에서 배운 게 없어요. 뭐든 열심히 해야 잘한다고 인정을 받았고 열심히 해야 뭔가 그 대가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어떻게 임하느냐? 가난하고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회개하는 심령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팔복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 내가 스스로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를 갖다 놓고 뭔가 생명을 대처하고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주시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오직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봤고요. 또 이 출애굽을 보면서 좀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볼 텐데요. 이건 좀 같이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몇 가지를 좀 더 나눌게요.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가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우리가 좀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시작이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인류의 모든 대세의 흐름,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대세의 흐름을 바꿔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 가장 근본적인 시장은 사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제 뭐 아브라함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봤었고 출애굽기를 좀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 가운데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또 이 바벨론의 시스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같은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오시고 어떻게 그들에게 그들을 구원해 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가 뭐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좀 볼 텐데요. 자, 오늘 지금 말씀에서 3장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 초월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분이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통과 학대가 극을 달하니까는 어떻게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먼저 그들을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시작을 하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과 학대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고통과 고난 하나님이 간과하시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통과 환난과 고난, 이러한 모든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이 무시하시느냐, 알지 못하시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 우리의 모든 어떠한 이러한 이 어려움 가운데 결핍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냥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런데 인간의 어떤 인생의 상처와 묶임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상처가 되고 묶임이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이끄는 방법인 것이고 통로인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왜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묶임이 되느냐? 상처가 되고 묶임이 되는 이유는 고난 가운데 그런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상처와 묶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결코 고난이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 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70년이라는 포로 시간이 그들에겐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정결케 하고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상처를 선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시간 가운데 나의 고난의 시간 가운데 나의 가장 밑바닥의 시간 가운데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또 함께 하셨다. 지나간 과거의 시간이지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 가운데 공존하시는 그분이 그 모든 시간에 나의 고통 가운데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계속 발견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의 이 해결되지 않은 모든 상처의 문제들도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강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힘과 능력과 이 재력과 이 모든 것을 가진 강력한 자들의 나라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 없는 자들,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없어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가난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을 수 있어요. 돈이 많지만은 그 부유함 가운데 있지만은 그 마찬가지로 그 부유함이 그들에게 어떠한 힘이 되어주고 신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고 오직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다. 그러한 자들도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가난할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돈이 있어도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는 다 그래요. 모든 이 세상은, 세상과 또 이 세상의 종교는 계속 더 열심히 하면, 노력하면은 좋아질 수 있어. 거기에 그러한 곳에 너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노력하면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을 수 있어. 이러한 이 모든 종교적인 생각들이 하여금 우리를 계속 열심을 내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다. 종교적인 열심이 됐든 뭐 세상의 열심이 됐든 많은 열심을,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노력과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뒤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알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잘 되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더니 이렇게 성공했어. 내가 정말 뭐라 그러죠? 자수성가했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스스로 다 일구어서 내가 성공했어.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들이는 어떠한 요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 근데 또 반대로는 뭐예요? 그럼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했어. 거기에는 뭐예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잘 안 되면 하나님 탓이죠. 잘 안 되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절망.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왜 날 도와주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열심히 선행을 베풀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여전히 어려워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신, 대적 이러한 것들이 남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뭐예요? 지난주에 예레미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터진 웅덩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거기에 터진 웅덩이에 그 물을 담을 수 없는데 거기에 뭔가를 담아보려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그 흙 가운데 뒹굴면서 그것들을 채워보려고 아무리 뒹굴고 노력하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향한 절망과 불신과 대적과 이러한 것들로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왜 그들을 불러내셨느냐? 6장, 출애굽기 6장 6절 7절을 볼게요. 출애굽기 6장 6절 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의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낸 목적도 나오지만 동시에 애굽에서 이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바벨론, 이 애굽 가운데서 바벨론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어떤 모습이에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노역하면서 큰 심판들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돈을 만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삶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삼성의 회장인 이재용 회장은 짐이 없겠어요? 가뿐하겠어요? 돈이 많으니까 가뿐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아니에요. 요즘 삼성도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 대만의 기업이 뭐죠? TSMC인가? 뭐 하여튼 그 기업이 반도체 시장을 막 뭐 주무르듯이 하니까는 삼성이 이재용 회장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지금 기업이 서느냐 마느냐 이 갈등 가운데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서 인간은 다 그래요. 많이 있는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이 쫓아올까봐 뺏어갈까봐 걱정하면서 짐을 짊어져야 되고 뒤에서 가는 사람은 저 사람 앞에 있는 사람들 걸 뺏어야 되니까는 짐을 짊어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 인간의 모습은 다 이 바벨론의 시스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이 출애굽에 있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무거운 짐 밑에서 그들의 노역 가운데서 모든 심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정확하게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살라고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원래 인간의 모습은 노역하면서 짐을 짊어지고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대리자로서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건 뭐예요? 자, 이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애굽 사람들, 애굽이라는 제국, 그 당시 애굽이라는 제국은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죠. 예,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그 큰 피라미드가 뭐 몇 미터라고 그러나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뭐 돌 하나 쌓아 올린 그 돌 하나가 사람 키만 하다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하게 큰 피라미드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그 전에도 사람들이 그 피라미드를 가서 보고선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 3000년 전부터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는 그 기술과 그런 지혜와 있던 그 애굽 사람들 그런 어마어마한 제국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태어났는데 보니까는 노예인 거예요. 태어났는데 보니까는 종인 거예요. 종으로 노예로서 평생을 그 가운데 살은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뭐예요? 숙명론이지만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아까 우리가 열심당원 얘기했지만은 열심히 노력해서 뒤집어 보자 가능한 얘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 애굽이라는 제국 가운데서 이들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들의 어떠한 주어진 운명을 뭔가 바꾸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집회를 가면 어려운 게 그런 거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은 그들이 나라가 있고 그들의 대통령이 있고 그들이 다스리는 어떠한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묶임이 뭐예요? 빼앗기는 것이 당연하고 소망이 없는 게 당연하고 그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그러한 묶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렇고 그 애굽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러한 어떠한 제국 아래에서 노역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 가운데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면서 그래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내가 이 세상에서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 내가 뭔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 이런 것들이 뭐예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국주의, 이 제국의 시스템을 벗어나서 나는 살수 없어. 이 시스템에 순응하면서 살아야지라는 것이 동일한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초월하신 하나님 뭐라 그래요? 거기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니라. 제국 아래에서 몇 세대를 거쳐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요셉 이후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살면서 이제 그들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의 시대부터는 종으로서 노예로서 그렇게 평생 동안 몇 세대를 걸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는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애굽이 얼마나 큰 제국이냐, 바벨론이 얼마나 큰 제국이냐, 세상이 얼마나 큰 제국이냐, 그것과 상관없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하겠다 하면은 그분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초월하는 분이니까, 제국의 어떠함을 초월하는 분이니까, 모든 우주의 어떠함을 초월하는 분이니까는 그분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오늘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 그러면은 오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분 초월하시는 하나님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이 거대한 제국의 몇 세대를 거쳐 노예로 평생을 살아왔던 그러한 그들 가운데서도 홍해를 가르시며 불기둥과 바람기둥으로 그들을 건져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진 어떤 상황들, 조건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 나의 자원의 한계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시겠어요? 이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겠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질병, 나의 어떠함들, 이런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초월하시는 하나님과 살면서 우린 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며 걱정하며 산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이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모든 만물을 초월하시며 모든 제국을 초월하시는 그분이 먹고 사는 거, 우리가 입고 먹고 사는 것을 내가 책임져 주지 못하겠느냐? 그건 이방인이나 걱정할 것이, 이방인은 왜요? 이방인 아까도 얘기했죠. 그러한 무한대로 모든 걸 공급하신 하나님의 공급과 끊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 공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걱정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먹지? 내가 내일은 어떻게 살지? 이러한 걱정과 고민을 살지만은 무한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창조주와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것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사 이제 그들을 속량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은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분의 초월하심을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분이 어느 날 다가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운데 오셔서, 자, 이제 내가 너희를 다스릴 거야. 내가 너희를 통치할 거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를 섬겨야 돼. 너는 나를 따라야 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가운데, 모든 인류 가운데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그렇게 명하실 수 있어요. 자, 너희는 이제 나를 섬겨야 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분이 분명히 모든 나라 가운데서, 전 세계 가운데서 나를 섬겨라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들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어요? 그의 나라 통치는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한 사람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여전히 이거를 100%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 초월하시는, 그 광활하시는, 그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삼으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어떠한 제국을, 어떠한 나라를 선택해서, 자, 너는 나의 나라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가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평생을 그와 동행하세요. 평생을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의 친구라,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에게 믿음을 부여하시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그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걸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50억이 넘는 그 인류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과연 나라는 한 사람이 뭐가 중요할까? 그 하나님이 나를 알기나 하실까? 그 하나님이 나를 뭐 관심이나 있으실까? 생각이나 하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다가오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걸 초월하는 분이신데 이 모든 인류를 싹 쓸어버려도 사실 누가 뭐라고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초월한 하나님인데 그 사람 그 하나님은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삼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킨 거죠. 자, 근데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 그래요.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 저 나라를 점령해서 그 백성들을 이제 다른 나라가 점령을 하죠. 그 나라를 이전에 악한 나라로부터 뭐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뭐 비유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치하에 있다가 일본의 치하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군사정권이 들어오면서 자유하고 해방인 줄 알았더니 군사정권이 들어오면서 독재자의 밑에서 또 많은 것들을 빼앗겨요. 많은 사람들이 또 헛되이 죽어요. 북한은 또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이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구나. 근데 이제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독재 밑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보통 제국의 역사들은 뭐예요? 우리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게 하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해방은 뭐예요? 다시 그들로 하여금 또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고 또 노역을 하게 하고 또 똑같은 반복이라는 거예요. 이름만 바뀌어요. 우리나라 백성들은 잘 알아요. 누가 왕이 되든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은 알아요. 누가 왕이 되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 여전히 우리는 고통받아야 되고 여전히 우리는 노역을 해야 되고 여전히 그 왕 밑에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짐을 짊어지게 하고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그들을 속량시키고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셨다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고 또 5장 1절을 볼 텐데요. 3장 18절 먼저 볼게요. 3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리고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도다. 뭐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려고 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요?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이 예배란 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제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교제하는 건 결국에는 뭐예요? 그분을 예배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형상을 회복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세상으로 살았던 많은 비질리들, 많은 이런 묶임들 이런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되는 모습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며 또 그 예배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측면이 예배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애굽도 이스라엘을 막은 이유는 결국엔 뭐예요? 예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뭘 하게 만드냐면 애굽을 먼저 보면은 애굽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지 못하기 위해서 뭘 시키는지 아세요? 더 많은 노역을 시켜요. 지푸라기도 주지 말아라. 이제 벽돌을 만드는데 지푸라기도 주지 말고 쟤네들이 알아서 구하게끔 해라.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생각을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것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예요. 계속해서 더 많은 결핍, 더 많은 어려움들, 더 많은 어떤 이러한 이 노역을 줌으로써 세상에 더 많은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이제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는 내 처지에 무슨 교회를 가냐, 내 처지에 무슨 신앙생활을 하냐, 지금 돈 벌기 바쁜데 내 자녀들 지금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대학 보내고 이러려면은 내가 지금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모자랄 판이지. 라고 해서 더 많은 노역들을 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예배하면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더 이상 세상에 노역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깨달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노예로 삼기 위해서 더 많은 노역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의 문명이 발달되면서 저희는 아이들이 4명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시대의 이 세상에서 아이들이 4명이라는 거는 자살 행위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대에서 이 시대의 어떠한 흐름에 따라서 애들 학교 보내야죠, 학원 보내야죠, 뭐 과외시켜야죠, 대학교 보내야죠. 돈이 뭐 정말 재벌이 아니고서는 이 4명의 아이들을 기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에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린 뭐예요? 학원을 안 보내요. 학원 안 보내면 돼요. 돈이 없으면 학원 안 보내도 되고, 돈이 없으면 학교도 안 보내도 돼요. 뭐 사실 학교라는 건 뭐 돈도 들지 않지만은,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계속 문명이 발달되면서 세상이 속는 거예요. 아, 내가 아이들 학원을 보내야지 아이들이 대학 가서 성공하고 잘 살지 않을까. 그 학원 다니고 대학 가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제가 정말 행복하고 잘 사는 사람 별로 보지도 못했어요. 자, 어쨌건 이 세상의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이 바빠진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돈 벌기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포기해야 된다. 아니요. 그럼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때려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나를 먹여 살리십시오. 아니 그 정도, 아니 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내라면, 남자라면, 아니 뭐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 날 책임져 보십시오.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내 힘으로 막 하나님 섬길 시간도 없이 일하고 뼈빠지게 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살아가면서 난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정말 당신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나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하나님 나 정말 다 때려칩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 정도 하나님과 한번 일본 표현이죠. 일본 표현 별로 안 좋아하시죠. 제가 아는 게 뭐예요? 쇼부를 친다 그러죠. 그 뭐라 그러죠? 이 결판을, 하나님과 결판을 볼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야죠. 자, 어쨌건.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 출애굽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노예예요. 한낱 종이고 노예이고 인정받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21절 출애굽 3장 21절 22절을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온 폐물과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자, 세상과 바벨론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신분 가진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이스라엘은 애굽에게 있어서 그냥 노예였어요. 최하층. 애굽 안에 있어서 최하층 노예, 그냥 일시키고 때리고 부려먹고 함부로 대해도 아무 상관없는 최하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우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우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신다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돈을 사랑하고 돈의 지배 아래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세상과 제국을 풍요롭게 만드는 자들, 뭔가를 풍요롭게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유익하게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이 모든 세상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며 우리를 풍요롭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은 이 존재를 완전히 바꿔놔 버렸어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구고 가꿔야지만 우리가 뭔가 그럴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모든 풍요로움을 가지고 세상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면은 인간이 이 세상을 노력해서 열심히 가꿔서 뭔가를 만들어서 해결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면은 모든 풍성함들, 세상의 모든 풍성함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출애굽기 여기 3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갈 때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풍요로움들, 이 애굽이 가진 모든 금과 은과 의복들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으로 맞는 질서이기 때문에 뭐 세상에 어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돈을 뭐 가지고 취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 자체가 세상에 있는 모든 풍요로움들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 존재의 질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질서의 흐름들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6장 9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6장 9절. 문제는 뭐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누가 듣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애굽의 시스템에 빠져 들어갔어요. 세상의 시스템에 빠져 들어갔어요. 여기서 종로로 타고 사는 것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 이상을 볼 수도 없어요. 그 이상을 꿈꿀 수도 없어요. 애굽의 시스템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 시스템에서 살아가다 보니까는 그 시스템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이 돌아가는 원리가 그래요. 세상의 시스템들은 계속해서 시스템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출애굽 애굽의 시스템 자체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 바로왕이 그들로 하여금 뭔가 해방하며 그들의 모든 이 노역으로부터 자유하고자 애쓰는 그 애씀을 차단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세상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더 많은 노역을 줘라. 더 많은 이 지푸라기도 주지 말아라. 그들로 하여금 꿈도 꾸지 말게 해라. 세상의 시스템도 똑같아요. 그들의 질서 가운데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 열심히 노력해서 노역하면서 살아가게끔 짐지며 살아가게끔 만드는 그것을 떠날 것을 그것을 거기서부터 자유할 것을 해방할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해라 라는 게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 안에서 정확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바벨론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으로 살아가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상처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아픔인 거예요. 바벨론 살아가면서 상처는 뭐예요? 예, 이 바벨론에 잘 나가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금수저들, 뭐 많은 것을 다 소유한 사람들, 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뭐 자손 대대로 물려받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어떤 절망감, 노력 이런 노력 가운데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아픔들 이러한 것들이 계속 상처가 되다 보면은 그러한 상처 안에서 하나님이 뭐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시려고 오지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아픔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아픔인 거예요. 그 계속해서 이 곱비 달린 말처럼 계속해서 경주마처럼 계속 달려나가긴 하는데 그들의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은 그걸 거기서부터 구원해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본인은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생존 본능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먹고 살고자 하는 생존 본능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육체의 짐, 내가 내 자녀들을 책임져야 돼, 내 가족을 책임져야 돼, 육체의 짐을 지면 질수록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짐지면 안 돼요. 육체의 짐을 짊어지면 안 돼요. 육체의 짐을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이해할 수가 없는 흐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자,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대화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8장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23절.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이죠. 내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들을 똑같이 대우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들을 분명히 구별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했었어요. 하박국 얘기하면서 거룩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것들, 우리의 거룩의 경계선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어떠한 이 세상을 들어서든 악인을 들어서든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거룩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것들 때문에 왜 하나님이 거룩의 경계선이 무너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룩의 경계선이 무너졌다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내 스스로 뭔가 생명을 창출해내려는 흐름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룩의 경계선이 무너질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어떻게 해서든 다시 거룩의 경계선을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거룩의 경계선을 회복했다라는 건 다시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똑같이 대우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고난을 받는 것 같아. 똑같이 결핍이 있는 것 같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구별된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 똑같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고난의 목적도 고난의 과정도 그 고난의 결과도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의 종인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세상을 섬기는지 구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구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구별된 통치로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조금 늦었지만 생각보다 조금 늦었지만 말씀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뭐예요? 그분은 초월하시는 분이며 그분은 내재하시는 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분이 모든 만물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 제국 가운데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들을 단 한순간에 그들을 하나님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제국을 멸망시키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인 거예요. 애굽은 이 열 가지 재앙을 두드려 맞은 다음에 그리고 이 홍해가 갈라지고 모든 군사들이 그 수장된 다음에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제국을 멸망시키는 이유, 제국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어마어마했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가 되니까는 허무하게 하루 만에 그 바벨론이 무너져버려요. 하루 만에 그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져버린다는 거예요. 초월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떠한 상황, 너의 문제가, 너의 상황이, 너의 조건이 어떠한 상황이냐, 어떠한 조건이냐,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 어떠한 상황, 문제, 조건을 초월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상황들, 너의 모든 조건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아니라 이 우주를 초월하시는 그분이 내가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는 여호와라. 하나님 오늘도 그분을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문제를 그분께 가져나오게 하시옵소서. 그 초월하는 하나님 우리 문제 가운데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문제, 어떠한 아픔, 어떠한 고난, 하나님 그 가운데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느니라. 내가 너희를 오늘도 구원하리라. 더 하나님 아니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내가 너희와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나의 언약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맹세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지키는 여호와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는 목자여 너희는 나의 양떼라. 나는 너의 아버지여 너희는 나의 아들이라. 더 하나님 아니어서